그 엊그제가 추석이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추석, 뭐 설날 잊고 사는 게 다반사죠. 추석은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만큼 어쩌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추석 때가 되면 가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성하죠. 추석 먹거리는 물론이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또 음식 문화가 독특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시가 신기한 건 뭔고 하면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저는 참 신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먹기는 먹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게 맵고 금방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묻히는데 꼭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어야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옆에 있는 묵국에다가 고춧가루를 또 잔뜩 집어넣습니다. 매운 고추는 고추장에다가 또 국에는 고춧가루, 속에서 불이 날 만큼 매웁니다. 그렇게 고춧가루 푸른 국을 마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 시원하다. 그 매운 것을 먹으면서 이 정도로 시원하게 표현하는 식습관은 아마 우리 민족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아, 시원하다라고 말을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말도 한국말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운 국을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죠. 그죠? 예,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옥시모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시모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옥시는 예리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모론이라는 것은 약간 무디다, 좀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갈 수 없는데, 예리하면서 무딜 수 없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서 이걸 모순어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모순어법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밀은 비밀로 있어야 되는데 오픈 시크릿, 비밀이 오픈되면 옥시모론, 이게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명한 말 가운데 스윗소로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은 달콤할 수가 없는데 달콤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인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또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아, 슬픈 겁니다. 또 다시 만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쁜 겁니다. 달콤한 슬픔, 또 옥시모론입니다. 스윗 비러라고 하는 말도 있죠. 달콤한데 쌉싸하다, 그런 말들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달콤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세상인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못된 세상이 다 있나, 옥시모론, 모순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공공연한 비밀들이 너무 많고 또 참 달콤한데 또 슬픈 일들도, 처음엔 좋은데 뒤에 슬퍼지는 일들도, 또 슬퍼지다가도 달콤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웃프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습고 웃음이 나오고 슬프다, 다 일종의 옥시모론, 모순어법들입니다. 탕자의 비유, 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요청한 둘째 아들하고 아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둘째 시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난 탕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옥시모론 다음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먼 나라는 아버지는 물론이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곳이 먼 나라였습니다. 자기 혼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곳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가족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훨씬 나쁜 곳에 둘째 아들이 간 것입니다. 돈을 다 쓰고 가문까지 들었습니다. 간신히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쥐염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면 돼지 취급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엄 열매를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엄 열매 분말가루를 갖고 오셨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찍어 먹을 수 있는 닭 초콜릿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례요한이 들에서 그 아무래도 메뚜기는 지엄 열매 같다, 캐롭이라고 그랬는데 지난주 그 스펠링이 틀렸었더라고요. 그리고 꿀을 먹었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꿀하고 지엄 열매 올리브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먹은 양식이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정판입니다. 일찍 오시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곳에 자유도 없습니다.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이 둘째 아들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 둘째 아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아버지가 곁에 계셨다면 아버지가 중간중간에 이 아들을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대입하면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때는 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이 신앙이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살다 보면 신앙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신앙이 꼭 필요할까? 이 탕자의 비유와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할 때는 힘들 때 필요합니다.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강한 척하지만 우린 한없이 연약하고 어떤 순간에 들어가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어떤 영역들이 있거든요. 힘들 때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붙잡고 싶은데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절망적입니다. 그때 신앙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주고 다시 시작할 힘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시편 40편 2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한없이 밑으로 빠지는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면 숨을 쉬지 못할 만큼으로 옥죄오는 상황이요,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다가 두셔서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수렁으로 깊이 내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최후 진술, 최후 마지막 감사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제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룰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어딘고 하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경전,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갈대 마디가 있듯이 옛날 사람들은 자가 없으니까 이 갈대 마디를 가지고 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캐논, 기준, 잣대라고 하는 말인데,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해쳐 모여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해쳐서 다시 모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중간에 서서 기준 하고 부릅니다. 이 기준을 부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좌나 우로 줄을 맞춰서 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중요하죠. 만약에 해쳐모여 라고 했는데 기준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기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다 내가 기준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모입니까? 다 내가 옆에서 기준 기준 그것만 외치고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시 모이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 기준이 필요할 때, 잣대가 필요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어디를 표준 삼아서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어도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성경도 다 제각각 해석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최소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함께 공감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악하지 않고 선한 것인가? 신앙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고민하다 보면 모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뜻이 모여지지 않는다면 과연 기독교인인지, 그래도 뜻이 모이지 않고 내가 기준하고 있다면 그분이 과연 기독교인이고 그 교회가 과연 기독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지 우리는 어쩌면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망가지다가도 하나님을 떠올리면 잡아주는 끈이 있습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그 선을 알려줍니다. 이게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믿지 않다면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막 가겠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망가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었다면 분명히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에 힘이 있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돌려놓습니다. 조그만 신앙의 불꽃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신앙의 유익이 많지만 이 적어도 두 가지, 힘들 때 우리를 살려내는 신앙의 유익, 잘못된 길로 갈 때 다시 돌아올 기준점이 되는 신앙의 유익. 우리가 살펴보는 이 탕자의 두 아들은 이 두 가지 유익을 잘 활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을 달라고 할 때부터 이 둘째 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이탈했습니다. 기준에서 이탈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 말씀 위반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요구한 것이나 아버지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간 것 모두 십계명 위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 위반입니다. 율법 위반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무엇일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죄라 그래서 우리를 크리미널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블리컬 씬? 성경적인 죄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황당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라면 나를 믿는다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천국의 우리처럼 못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반항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아버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13절인데 제가 읽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지난주 말씀입니다. 가문까지 겹치니까 돼지 농장에 취업했고 지염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처지가 가련해졌습니다. 돼지 농장,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돼지 농장에 취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칠 제물을 만드는 돼지 농장에 취업하면 안 되는데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취업했을까?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제 탕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그대로 먼 나라에 살아가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뭔고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 신앙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었다면, 정말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면 그 둘째 아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려울 때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이 조금만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본분이고 기본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또 의심해봐야 되겠죠. 그에게 신앙이 있다면 그 힘들고 비참한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우쳤을 겁니다. 아, 죄값을 받는구나. 내가 혼자 살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왔지만 그의 신앙이 다시 기준점이 되어서 아,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아,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여기를 왔구나. 돌이킬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을 돌이켜서 원 위치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은요, 이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이것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두 번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현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 나가더라도 신앙을 기준 삼고, 신앙이 있으면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을 기준 삼고 어느 순간인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반환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독교 개혁을 외치는 분이 인생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고, 저는 아동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고 잠시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도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이 있었을 텐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준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이 있었을 텐데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거기 돌이켰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이 한국 교회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을 텐데. 둘째 아들 탕자에게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었던 순간이 바로 터닝포인트입니다. 되게 그래요. 어려울 때 돌아서죠. 작년 이맘때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둘째가 돌이켰습니다. 이건 무슨 거라면 그 안에 신앙이 살아있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망가졌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 지냈지만 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삶속에 신앙이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17절인데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우리는 의역했습니다. 영어 번역도 그랬듯이 He came to himself. 그 자신에게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아, 제정신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없이 막 살았는데 이제 내 정신이 나한테 돌아와서 아차, 내가 무슨 일을 했던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던가, 자기에게 돌아갔다.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외롭고 힘겹고 절망적인 순간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순어법 억시모론을 사용하면 둘째 아들은 말이 안 되지만 행복한 탕자입니다. Happy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모순어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떠날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있고 자기가 이룩할 왕국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탕자가 정신이 들었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어려운 순간에 떠올릴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이 탕자는 행복한 탕자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비참해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8절 19절인데 마저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생각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더 처지고 더 디프레스에 빠져버리고 가라앉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내가 나를 찾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액션 플랜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플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갈 곳이 있다는 것 이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돼지농장에서 아무도 쥐엄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갈 곳마저 없었습니다. 근데 정신이 들고 나니까 갈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역시 이 탕자는 행복한 탕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뉘우치고 일어났을 때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을 통해서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죠.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 받아줄까? 나 같은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줄까? 재산 다 팔아서 지금 허랑방탕하고 지로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인데 이게 초라한 인생인데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은 했건만 액션 플랜은 세웠건만 정작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감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둘째가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 때로 하고 아버지 받아주시면 어떡할까 염려하면서 지금 이제 연습까지 해야 되는 참 우습고 슬픈 현실인데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연습한 겁니다. 아버지 얼마나 그리운 이름이었을까요? 그 어려울 때 불러보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은 것 부모님 공경하지 않았죠. 율법 지키지 않았죠. 아버지를 향해서도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다 망가졌는데 그 안에 복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살아있으니 지금 탕자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망가져도 신앙의 작은 불꽃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의 씨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 남아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견고한 길을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아버지한테 가서 son-ship, 아들됨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가면서 자존심 세운다면 그것도 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두 손 다 들고 아버지께 갑니다. 탕자는요, 저 말을 몇 번씩 연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터뷰를 갈 때 오면 이 말을 할 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몇 번 연습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까? 어디를 살릴까? 어디를 죽일까? 탕자는 저 말을 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부를까? 아버지 하고 부를까? 아버지 하고 죄책감 있게 부를까? 저 말을 여러 번 연습했을 것입니다. 되뇌었을 것입니다. 저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지 탕자는 실감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돌아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몇 날이 걸리고 며칠이 걸렸을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쉽게 하니까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구별이 가지 않아서 지금 기독교가 망가지고 있는데 회개를 깊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정리하고 정리한 것을 계속 말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 우리에게 이런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니 탕자는 옥시모론 행복한 탕자입니다. 20절 전반부를 제가 읽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음 주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늘 정상적으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예측 불허입니다.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진다면 그게 어디 세상입니까? 하늘나라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모순되는 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매운 국물을 먹으면서도 아 시원하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돌아갈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그분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말 그대로 전화위복 어려움을 터닝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탕자입니다. 행여나 우리 삶에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면 돌이키기 원합니다. 턴 어라운드 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그랬듯이 우리도 두 손 들고 성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찬송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혹시 삶이 너무 힘드시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붙들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신앙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이 일을 우리 모두는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도 정말 겨자씨만한 신앙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든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준 신앙의 끈을 갖고 있던 둘째 아들, 그 어려운 순간에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던 둘째 아들, 행복한 탕자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한없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도 꼭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닥칩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닥칩니다. 그때 오늘 나눈 이 말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떠올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앙을 간직하고 신앙의 끈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반석에 세우시고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